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사랑을 함께 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탐관오리를 혼내주던 이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가끔 나오죠. 이 암행어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대부분 주로 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또 어중이 떠중이 같이 이런 위장행색을 하고 이 마을을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 탐관오리의 부정이 나타난다 싶으면 어느새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너무나 잘 유명한 암행어사 출두요 외치면서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곤 하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암행어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순히 그가 입은 옷이 남루한 옷에서 고급 비단 옷으로 바뀌었다고 그가 암행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짜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그의 증거품이 있기 때문이죠. 주로 그것은 마패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암행어사가 왕에게부터 받은 이 마패를 보고 그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왕이 자기가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증표로 줌으로써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주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과연 그분은 어떤 증거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특히 그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증거 중 그는 오늘 한 가지 증거를 택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즉 어떤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여 메시아입니까?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우린 이미 지난주 토요일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소경의 눈을 밝히신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또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마태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오던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지요. 이런 내용이 율법에 있다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구약 성경, 곧 율법을 듣고 배우며 자라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어서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들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지금 이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는요, 이러한 장면들을 보는 것도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일어난 사건일 뿐더러 바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자의 표지가 바로 메시아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는 놀라기 시작한 것이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탐관오리들이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이 마패를 보고 놀라듯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백성들이 그를 믿고 부를 수 있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엄청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대의 율법에서 가장 정통한 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에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이 개념으로 따지면 큰 신 들린 무당이 작은 신 들린 이 귀신들을 잡듯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큰 귀신의 힘을 빌려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존경과 또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들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에서 질투와 시기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배치들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벙어리 된 자들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을 항상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찬양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내 인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엇과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꼭 바라보시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의 모함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이 9장 35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 중요했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들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세 가지 사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핵심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성도 다니시고 촌도 다니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쁜 저 다운타운 도시에 가서도 전도하시고 한적한 시골에서도, 서버부에 와서도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알차게 부지런하게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국 방방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사연 많은 자들, 아픈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저마다 말 못한 사연들을 그 가슴에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도와줄 이 없어 자기에게 나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많은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이죠. 양은요, 목자 없이는 홀로 풀밭도 잘 찾지 못하고 사나운 맹수에게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무엇과 같냐면요, 부모 없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영적인 리더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것이죠. 이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은요, 곧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병원에 찾아온 환자는 많은데 의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들, 사역자들을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 코너스톤 교회에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님들, 좋은 주님의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그것은 추수할 것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부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가서 그를 돕고 또 그들의 마음과 몸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의 내 사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이 한 가지라도 반드시 마음에 품으시고 내 삶을 또 남은 인생을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